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기사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일상생활은 항상 육신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도 당연히 육신의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관심사가 좀 다른 쪽으로 이 시간에 좀 향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그대로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공허한 그런 내용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그 육신의 문제인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관심사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이 말씀을 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 아다시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그리스도가 나신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면서 천사들을 찾아오는데 대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나신 소식을 전해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를 찾아가서 뭐 경배하고 전했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천사가 목자를 찾아온 이 기사,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삶, 일단 그들 삶을 보면은 목자로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치고 그냥저냥 살아가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가 나신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목자들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그런 목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천사 고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찾아오지를 아니했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문이 퍼지면은 뭐 그 소문을 들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구주에 대한 소식을 전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들이 신앙생활을 따로 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목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목자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또 달라진 것이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양떼가 배로 늘어가지고 부자가 된다거나 또 그들 신분이 뭐 향상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돌아간 그들의 삶, 천사가 찾아왔다고 해도 그들은 그대로 목자입니다. 돌아가서도 역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이 계속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찾아오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1장 46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이제 이게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그 구주로 인해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은 구주가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것 때문에 구주가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주에 대해서 비천한 자신을 복이 있는 자로 일컫는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구주가 내게 오셨구나.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51절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뜨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기서도 마리아는 구주를 어떤 일을 하는 분으로 막 얘기하냐면은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대신 비천한 사람은 높이시고 주리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각이었죠. 그게 또 그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목자가 예수를 만나고 달라질 것은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높임받고 배부름을 얻는다. 그게 목자에게 달라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높임받고 배부름 얻는다 이 얘기는 세상적으로 높임받고 배부르는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어진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자란 존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이고 여러분이 높임받는 사건이에요. 비천한 존재인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천사가 이제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단어, 그 내용 아닙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건져서 높이신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구주가 오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아, 내가 정말 비천한 존재구나. 마리아 찬양처럼. 그럴 때에 아, 비천한 나를 높이신 분이 구주다. 그럴 때 그 구주가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네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또 생각지 않냐고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 구제가 오신 것이 비참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마리아 찬양에 우리가 참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과연 얼만큼 인식을 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이런 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당시에 비천한 신분의 존재라면은 지금 시대에서 비천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사고방식이 달라져가지고 또 직업이나 또 재산을 가지고 사람 비천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죠.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김품이 아직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 가지고 내가 비천해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나를 생각을 하면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천하냐 그런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천함은 어떤 우리의 그 계급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삭세 문제를 가지고 비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신 이 세상은 저주의 땅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그냥 평화롭게 살지만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묶여있는 땅이고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끝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이 땅에 머무르 사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멸망이라는 그 비참으로 끝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꽁꽁 묶여있는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볼 때에 바로 그런 인간이 비참한, 비천한 그런 존재일 뿐이고 그런 비천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늘나라에 앉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높이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구주께 나오는 그들에게만이 구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구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에 대해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그런 시각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세상의 시각 그대로 나를 바라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가 어떤 비천하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도 뭔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낫다 못 낫다 이렇게 구분하는 항상 그렇게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주에 대해서도 우리를 저주에 해방시키는 그런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복을 주어가지고 편히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 이러한 소식을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마리아에게처럼 비천한 존재로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만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기쁨으로 다가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사람 만물의 영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벌레맛도 못하다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천한 존재가 그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팔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뭔가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지만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한 줌의 흙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걸 미처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야만이 마리아처럼 아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런 나를 구조하셔가지고 그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지시고 티끌 같은 나를 하늘에 앉으셨구나 하는 그 주의 일들이 몽땅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다가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얘기 안 들어 우리는 나를 비참한 존재로 또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존재로 보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우리가 저자식이다 인정을 하죠. 죄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을 실제적으로 비천한 존재로 여기느냐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구주가 하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비천함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그 방향이 뭐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힘으로 의지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네 비추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아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먼지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뭔가 더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붙여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뭔가 자꾸 벗겨내시면서 우리 알몸뚱이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추한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와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약해진다거나 살아 넘어지는 일이 있다거나 실패한 일이 있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믿는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자꾸 이르시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넘어진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넘어진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밑바닥까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구주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무척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힘이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더 쌓아주는 항상 그런 신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걸 뜯어내는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은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기뻐하는 걸 채워주는 그런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해준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걸 아는 게 바로 하나님 간섭 아래에 신자된 모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느냐는 것을 항상 이제 발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걸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잘못 알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세상을 자꾸 버리는 일을 하게 하게 세상을 버리게 하시고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죠. 구주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요. 세상을 다 버린다고 해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인생의 대박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이거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당시에 이제 아주 천한 계급의 사람이라겠죠. 그런 별볼 이루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이 유대 사회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또 구주가 난 소식을 전한다면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 박사예요. 율법 선생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다 이걸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믿지 않겠냐는 얘기죠. 근데 그게 우리의 계산 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이 우리에게 자꾸 살아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일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일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천사가 오든 뭐 재상이 오든 그게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목자를 찾아오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한 대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이시고 복 있는 자를 일컬어받기 위해서다. 그 구주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신앙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 맞아 그들의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한 것이라면은 뭔가 사람에게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천사가 왔다거나 예수를 믿었다거나 구원받았다거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구주를 알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은 오직 천사의 계획,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있을 뿐이지 내 쪽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은 이런 방법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에 별 볼 일 없는 목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그겁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항상 이런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입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리신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자.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목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말한 걸 전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뭔가 특별히 그들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했다고 할 만한 신앙생활 어떤 특별히 뭔가 했던 일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단지 천사의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목자에게 천사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보내냐 그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그게 뭐냐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 구주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게 천사의 의도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 기다리던 구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들을 로마에 해방시켜주고 이 세상에 굳게 세워지는 그 일을 하는 그런 구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주와 전혀 다른 구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멸시와 천대라는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을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께로 보내고 그 목자들로 하여금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케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그럼 구주로 인해서 자기들 삶이 뭐 달라지고 유대인이 기다렸던 것처럼 뭐 로마에 해방되고 부자되고 이런 걸 보고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가 들었고 또 본 것은 그냥 아기 예수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고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구주에 대한 생각이 뭔가 다르단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 할 만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겐 제사장, 그 장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 돌릴 만한 이런 사람들이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찬송을 돌린다 이건 어울리지가 않는 게 유대사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심판 대상이지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생각도 못할 일이나 말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고요. 별 볼 일 없는 저들이 어떻게 하는 영광 돌리냐. 영광 돌리려면 제사장 이런 사람 돌려야지. 근데 지금은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 돌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이 그냥 아기 예수를 받고 구주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반주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게 구주의 일이라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구유에 늘 계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오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어느 여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짐승의 우리였고 그 우리에서 겨우 짐승의 밥그릇 그걸 준비해서 예수 누이게 하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거든요. 준비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구유에 누인 구주를 표적으로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먹이통에 누여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구주하신 예수가 하실 일이 뭐냐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목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낮은 자리에서. 만약에 제사장이 그 우리에 봐가지고 그 밥통에 놓인 예수를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구주는 그런데 어울리는 구주가 아닙니다. 영웅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 제사장 바리새인은 그런 아기 예수를 보고 구주를 부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목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이 와가지고 구주를 봤기 때문에 아 구주가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리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높아질 우리 마음을 짓눌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자를 끌어내려가서 구주 예수 보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구주 예수가 나에게 왜 복이냐? 이 같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앉힌 바 된 그런 일을 구주가 나에게 이루었기 때문에 주를 알게 된 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기에 누워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지 보이고 있고 있는 것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이 땅의 것 아니죠. 하늘의 것이 좋은 것이죠. 하늘의 은총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비천하고 주린 자로 나와야만이 우리가 주를 만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비천함과 주린 상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비천한 자고 주린 자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항상 묻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세상은 항상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비천함, 나의 가난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이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 구원, 그 복됨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목자들에게는 영광을 돌리고 찬송 돌리는 전부가 되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성공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것 아닙니다. 목자가 예수를 만났다 해도 목자 그대로입니다. 목자 그대로 살아간다. 그 목자란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주가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한다면 그건 내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연예인들 상 받을 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된 것과 항상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한 찬송은 이 땅의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자란 사람들의 신분과 그 목자의 생활 그것만 돌아본다면은 이 목자들에게는 영광과 찬송보다는 자기 신세 한탄 그게 더 어울릴 겁니다. 왜 우리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더 어울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구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과 찬송 돌리는 그런 목자로 만들어내신 거란 얘기죠. 신분이나 삶 이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없던 그들이 이제는 영광한 찬송을 올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서 구주를 만났기 때문이고 구주가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듯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 나에게 처한 어떤 형편, 신분, 내게 주어진 것 이거 바라볼 필요 없이 비천한 내가 구주로 인해서 높임받았다. 에베소에 있는 대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영광에 참여되었다고 하는 것. 아,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복의 인생이구나. 그런 그 깨달음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담대함과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그렇게 다가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건졌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오심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비천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감사하시고 찬송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세상의 신분 다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이런 복됨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신자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면 항상 나오는 신세한탄입니다. 난 왜 이렇게 사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항상 그런 한탄이 나오지만은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이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알게 되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참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 복됨 안에서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총, 복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땅의 것으로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내 가치를 향상시키고 싶은 욕망 속에 파묻혀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젠 저희들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질 수 있도록 나의 비천함과 우리의 낮아짐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의 땅에서 우리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티끌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비천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광된 하늘의 안침바 되었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사는 삶들이 그 구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